오늘 하나님의 말씀 세 군데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어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다음 주에 우리가 침례식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침례 때마다 빠뜨릴 수 없는 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매년 봄과 가을, 4월과 9월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침례식을 거행하는데 사실 침례식에 관한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도 바뀔 수 있고 또 집도자도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야외 예배를 하든지 뭐 어떤 집 수영장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순서와 형태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짐작하시듯이 물입니다. 물이 없이는 침례식을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물 대신 다른 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아름다운 꽃잎이 뭐 트럭으로 있다고 해서 그 꽃을 뿌려가면서 침례식하면 안 될까요? 그건 결혼식에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뭐 추운 지방에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뭐 똑같은 H2O인데요. 눈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상징으로서 물이라고 하면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식 때 포도주를 사용하죠.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했으면 포도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복분자는 안 됩니까? 뭐 저기 또 뭐 다른 뭐 집에서 담근 과일주가 있는데요. 뭐 이런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왜 이것도 되지 않을까 저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이 자꾸 이제 편의상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 또 그리고 실증이 나니까 또 그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당한 태도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침례 관련해서만 물의 의미를 말하지 않고 이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에 대한 이제 창세기에서의 이제 성경적 용례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침례와 관련해서 물의 의미를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좀 더 큰 의미에서 침례와 같은 이렇게 연결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독립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을 보시면 물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큰 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큰 물이라는 말은 가끔 나오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큰 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단어를 그냥 물이라고 이렇게 사용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오늘 지금 보신 곳에서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수면이라는 말은 그 깊은 물 또는 큰 물 위에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깊은 물, 큰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와 어둠과 혼돈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보았을 때 어떤 부분에도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보아도 조화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 자체가 아주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무의미함의 그 상징이 바로 이 큰 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그 1차 독자였던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창조의 기사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는 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빛을 만드셨다, 또 별과 달을 만드셨다, 그래서 뭔가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현상적으로 구분되는 독자적인 무언가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창조를 생각할 거라고 이렇게 쉽게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대변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뭔가 만드는 것이 창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식물과 물고기와 그 짐승과 그 다양한 수백만 종의 생명체를 만드시고 또 자연을 이루시고 만드셨을까? 와, 참 오묘하고 감탄스럽다. 이런 쪽에서 우리는 창조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도 그들에게는 어떤 민족적인 상황 속에서 적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모멸을 당하고 그리고 이용당하고 하는 그런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고 마치 그 지나가는 삶이 캄캄한 터널 같아서 그냥 소망이 없는 그런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어둠의 시기라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큰 물의 상태를, 자기들의 상태를 큰 물의 상태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이 품고 계신다,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해석은 유명한 구약학자인 골딩게이라는 같은 분들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무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하는 물의 상태로 표현된, 상징하는 무엇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물 속에는 정체성이 없고 부여된 가치가 없습니다. 달, 별, 하늘, 뭐 이런 독자적인 존재가 없고 그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뒤섞여 있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욱함,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떠한 것도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큰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이 영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바람 또는 호흡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은 바람 같다 그렇게 비유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인간에게 넣으셨을 때 그 호흡,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즉 하나님의 어떤 기운 또는 숨결 이런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 그것이 바로 그 수면 위에 작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은 뭐 바람, 호흡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것과 더 나아가서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힘, 에너지, 파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다이내믹한 파워를 수반하면서 그 수면 위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품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것은 물의 상태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품고 계셨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조의 이야기는 무에서 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창조의 주된 관심사는 공허한 것으로부터, 즉 큰 물로부터 형체가 있는 그런 어떤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는 그런 코스모스, 우주로의 기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즉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파워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읽은 그 본문 중에 2장의 본문이었죠. 2장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인간을 이제 생기를 주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게 하셔서 이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그것을 두셨다고 기술한 후에 바로 나오는 주제가 이제 그 흐르는 물, 그 강물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에 대한 그런 그 네 개의 강이, 그러니까 사방으로 만방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손, 기흔, 히떼겔, 유브라데, 이런 강이 이제 흘러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땅에 이제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물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운행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강이라고 말한 단어는 앞서서 말한 그 물,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물과는 다른 단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의어로서 같은 물을 이제 나타낼 때 쓰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전에 큰 물이라는 것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돈과 어두움과 같은 무의미한 것이었지만,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이 강은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세계와 인간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의 요소들, 그리고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생명의 증상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사방에 만방에 흐르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가 표출된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우리가 이 자연으로부터 영적인 메시지를 받는다면 저 강은 참 아름답군요, 참 푸르군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저 강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강물이 닿는 모든 곳, 그리고 그 강의 주변에는 모든 생명체가 꽃피울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생명 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과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꽃과 식물들은 그 땅을 통해서 받은 양분, 그것과 또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성장해서 각 개체에 꽃을 피워내고 또 열매 맺는 일을 하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것을 피워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꽃을 피워내면서 하나님의 생명 주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 독특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받았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피워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 주심을 찬양하는 바로 그 본분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계의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 모든 피조계 속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내면서 비밀한 생명의 방식,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꽃피우고 어떻게 궁극적인 모습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들이 바로 이런 생명의 흐름과 공급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물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본질적인 특징과 기능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2절에 말씀해서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은 성경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국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고통이나 또는 어려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아,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또 물 강을 건널 때 여기서 말하는 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 또 고통, 어려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물은 참으로 대조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양한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물은 어떤 곳에서는 또 악의 물결이라고 보기도 했고 또 치료하는 의미도 가졌고 또 바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이것도 또 큰 물이죠. 바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세속과 사단의 세력을 총망라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용이 이제 뛰쳐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용은 바로 세상의 악한 영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속과 악에 이제 넘치는 그런 의미로서 큰 물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 전과 창조 후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물의 의미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바뀐 배경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침례 때 우리가 몸을 담그는 그 물의 의미는 성경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히브리인들이 창조 기사를 읽을 때는 자신들의 어둡고 소망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큰 강 네 줄기가 생명의 풍성함과 공급으로 상징되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다시 멀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이 다 인류의 이제 타락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의미에서 범죄의 그런 또 죄악의 그런 표징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수의 그 은택을 입을 수 없는 그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낙하했기 때문에 인류는 다시 그 생명수와의 접촉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 허무와 공허를 제거하는 그 생명수의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실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연결되고 그 흐르는 생명을 받고 산다라는 영적인 사건의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과 흑암의 물의 의미와 함께 침례 때 들어가는 그 물의 상징적인 의미 몇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침례의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모든 생명이 물에서 생겨납니다. 그 태양계를 연구하는 그 천체학자들, 그 천체지질학자들 이런 과학자들이 대부분이 어떤 행성에서든지 물이 발견된다, 물 한 방울이라도 발견된다면 거기에는 원시적인 어떤 형태로라도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물은 생명에 그렇게 필요한 존재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지구를 이제 지구와 함께 여러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9개 있었는데 지금은 8개라고 하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화성에 이제 10억 년 전쯤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시간 전이죠. 10억 년 전쯤에 물이 있었을 것이다. 물이 화성 표면을 이제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가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화성에 탐사선을 쏘고 그랬죠. 이번에도 또 뭐 큐리오시티라는 그 탐사선을 쏴가지고 지금 이제 땅을 헤치면서 화성의 땅을 헤치면서 그 속에 혹시 물 없을까 지금 그거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녹조류에 조그만 박테리아 형태의 그런 어떤 생명이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이제 애를 쓰는 인간의 그 노력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물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현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물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생명의 공급과 그리고 그 누림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과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병행하지만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학문을 경히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샘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 솟아나는 그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결코 마르지 않을 샘이기 때문에 마시기에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의 물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바로 그 한 가지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제 정화와 쇄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의 잘못을 씻어주고 또 방식을 고쳐주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새롭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제 침례받고 신앙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내가 새롭게 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살기 위해서 정화와 쇄신의 그 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상을 고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고는 내게 절대로 정화와 쇄신이라는 그런 개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할수록 나의 내면의 것들은 정화되고 쇄신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을 만한 수준에서 또는 내가 바라는 수준에서 함께하고 역사하는 신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 신을 믿을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또 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높은 차원에서의 분이시고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그것도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디모데 청년부에서 창세기 16장을 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우리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창세기 16장에는 하갈이라는 여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이제 종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에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이렇게 이제 베고 난 다음에 그 아내에게 이제 큰 구박과 이제 시련을 당하게 되니까 그 아기를 이제 잉태된 채로 그 힘든 몸이었을 텐데 그 광야로 이제 도망을 나갑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도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내가 이런 몸이라면 못 받겠다 이것이죠. 이제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종이 이제 여종 하갈이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 우리 사막에서의 그 며칠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 플로리다에서 물 한 통 들고 한 8시간 걷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일이죠. 근데 물 한 통 들고 8시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여기서 저쪽까지 이렇게 한 8시간 걷고 갑니다. 여기가 우리 땅이다 이런 마음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우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그 우물 곁에서 이제 울고 탄식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선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출신의 여자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기껏해야 10대 중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3, 14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 우물가에 기진맥진해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작은 이방 나라의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을 터인데, 그걸 그렇게 하셨다 그래도 참 믿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더욱더 믿지 못할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강성할 것이다. 독자적으로 커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하갈과 그 아들이 결코 이제 이런 종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유의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또 그 아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의 시조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오늘날 뭐 중동 지역에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갈의 처지에서야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위험에서 벗어나서 들짐승들의 그 위협,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그 광야, 거기서 뭐 한 번 후려치면은 죽는 인생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물 좀 충분히 주십시오. 뭐 그 정도였겠죠. 그리고 자식 낳을 때까지 좀 제 몸을 좀 잘 추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비 엄마로서의 그런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그 정도였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그 인간을 압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 작은 여종 그 아들이 오늘날 정말 뭐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뭐 10억, 20억 이렇게 될까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시조의 어머니가 되었었다라는,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성경이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풍성해지고 또 이렇게 뭐 편만하게 다 이렇게 이제 번성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시고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만나게 되면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것,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여겨졌던 것들 더 이상 내 중요한 인생의 사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갈은 정화되고 쇄신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자신의 미래에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비록 10대 초반에 또는 중반에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정말 곱씹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 힘으로서 작용할 때는 40, 50대인 어떤 어른들보다도 더 큰 내면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뭔가 유익을 끼칠 거라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차원에서 정화되고 쇄신되는 그러한 힘을 얻고 산다라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이 물은 정화와 쇄신의 수준과 관련해서 영적 다산성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다산성, 그러니까 영적인 풍성함이라 이거죠. 다양하고 풍성함. 우리 자신의 삶을 보거나 또는 또 우리의 또 많은 분들을 보더라도 뭐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 틀 속에 갇혀 사는 또는 과거에 갇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움으로 자신의 삶과 또 타인과의 관계를 신선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바꾸어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틀 속에 메마르고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 속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침례라는 것은 결코 마르지 않을 셈이 우리 안에 솟게 한다라는 것을 거듭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생각이 새로워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새로워짐, 이것이 우리의 새로워짐의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시야가 밝아지고 넓어져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런 어떤 본질적인 내면적인 그런 의미를 더 깊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생각에 머물게 하는 사고의 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기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 삶에서의 영적인 다양함과 풍성함을 일으켜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의 속에 성령의 샘이 있고 그 속에서 늘 생명의 물을 퍼낼 수 있는 그 생명의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확신과 그런 일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잘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의욕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참된 것으로의 변화가 생기는 것, 그 다음에 또 자기 안에서 그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기대하는 소망,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다산성,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영적인 풍성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 이런 다산성의 세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시야가 날마다 신선해지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다양한 프로덕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알고 보면 같은 목적, 같은 의도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모양과 형태, 그리고 말의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영광의 때에 이르고 왕이 되시면 그 주님의 곁에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이냐, 누가 좌의정 우의정이 될 것이냐, 바로 그 관심이었죠. 그런 관심을 갖고선 살다가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니까 그냥 다들 도망가고 풀이 죽었고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의욕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또 새로운 또 힘을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뭔가 다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관한 일이죠. 생명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쯤 되었을 때 제자가 또 이렇게 어떤 한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이제 패권을 쥐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위치에 오를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쯤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님께 누가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다른 형태의 질문이죠. 그러나 그들과 생각과 그들의 생각과 시야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과 의도는 동일한 맥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그 우위성을 가지고 패권을 쥐는 그때 주님은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기들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의 옆에 서서 같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 잘 그들의 의도 속에 심고 한 얘기였죠. 바로 같은 목적과 같은 의도에서 나온 질문이 이렇게 다양한 그런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죠? 청문회 보면 아시잖아요. 저 사람을 죽이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그 모든 다양한 질문들은 그 사람을 살리려는 그러한 질문이 안 되죠. 다 같은 의도 속에서 주는 질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인간이 생각과 시야가 바뀌지 않으면 늘 이러한 틀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영적인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내적인 조건과 자격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시야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는 이런 자기들의 민족 중심적인 태도로부터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민족이란 이름이 붙기만 하면 그냥 곧바로 정당성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정말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런 민족 중심적인 태도는 뭐 이들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은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이 내릴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런 어떤 성령 기다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고루한 말씀, 그것을 그냥 마음에 품고 그냥 뭐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이죠. 이때로부터 이들에게는 새로운 생각이 압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민족의 차원을 넘어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신의 삶의 수준을, 또 우리 뭐 지역사회의 수준을, 또는 미국의 수준을, 한국의 수준을 뛰어넘는 눈을 가지려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이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주님 곁에 뭐 좌우편에 앉고 언제 이스라엘이 패권을 쥐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행전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들의 남은 인생에는 오직 성령의 생명 주시는 역사로 가득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초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혼돈과 어둠과 공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지금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어지럽고 어두운 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간 그 물은 깨끗한 물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할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죠.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성령을 기대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들어간 이 혼돈과 흑암의 물은 이제 내 속에서 생겨난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되고, 내 배에서, 내 안에서 흐르는 큰 강들을 나의 인생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 때 물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환희를 체험합니다. 그런 생명을 얻어서 물로부터 다시 나옵니다. 나오지 않으면 곤란하죠, 그 속에. 근데 한 가지,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 침례의 그 방법을 다 짜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물 속에서 똑같은 이전의 삶과 틀과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례식 수행할 때 다들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 새로운 교우들은 모르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침례 받는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물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제껴져서 물 속에 들어가죠. 뒤로 제껴져서 들어가면 혼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이렇게 넘어져서 물속에 들어가면 누군가 꼭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하는 저나 또 목동님과 그리고 또 중고등부 경우에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때로는 또 부모님들이 함께 들어가고 싶어 하실 경우에 부모님들이 같이 들어가셔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같이 일으켜줍니다. 만일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냥 거기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침례식 때 우리가 들어가는 물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갈 때 우리의 옛자를 죽이는 물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물로서 성령의 샘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같은 물이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체험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뭐 100번 침례식을 해도 그것은 나의 옛 삶을 반복시키고 돌리기만 하는 그런 혼돈과 흑암의 물, 즉 죽음의 물만 만날 뿐이고요. 그러나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성령께 기대를 걸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성령의 샘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을 얻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례의 의미, 생명의 원천을 얻어서 정화와 쇄신의 힘을 갖게 되며 또 영적 다산성에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 이것을 상징하고 약속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침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침례식에 참석하셔서 증거하시는 입장에 있더라도 이러한 영적 진리를 반드시 새롭게 새기시고 이미 생명의 물을 얻은 자로서 어떤 삶으로 영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메시지를 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침례 받으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유합니다. 그렇죠? 본인의 상태를 잘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 역할을 이제 목회자가 제일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이상 뭐 침례를 받기로 결정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이 의미는 꼭 한번 곱씹으셔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과연 어떤 근본적인 의미에서 새롭게 되고 거듭나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새롭게 되고 거듭나야 하는지를 우리 자기 자신만 아마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앞에서 나 확증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서 이제 그 의미를 새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어떤 의미입니까? 하는 것을 꼭 하나님께 물어서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그 정말 짧고 간단한 그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보화와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